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오신 줄 알고 제가 앞뒤를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과 내 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의 문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대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대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회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짓딤 골짜기에 들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와 또 소망을 우리의 심령 가득히 가져가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힘과 에너지로 삼아서 고단한 인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이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조와 틀을 변화시켜서 일관된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의 삶의 자서 태도를 깨뜨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전기가 이 시간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차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한 목적지로 가는 동안 차창밖에 비춰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어떤 풍경은 너무 멋있고 또 어떤 마을은 너무 한가로운 마을로 비춰져서 중간에 한번 내려서 들러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 마음을 참고 정해진 목적지까지 갑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이 현재는 마치 목적지로 향해 갈 때 차장 밖으로 지나치는 풍경과 같습니다. 좋아 보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신자는 현실에 현혹을 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 놓고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가장 확실한 현실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종말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또 종말에 이루어질 일만이 가장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뒀던 성경신학자 게알드스 보스는 종말론은 구속의 왕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의 왕관이 종말론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받기만 하고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일로만 만약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그런 삶으로 일관되지 않고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창조 상태가 완벽하긴 했지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완성은 종말에 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이 일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선지서에도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완성인 종말에 될 일을 항상 바라보고 그 일을 현실에다가 끌어당겨 놓고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회화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르는 복과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사로잡혀 갔던 그곳에서 나에게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바로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의 징계와 심판과 조교부터의 회복이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선자 요엘이 메뚜기 습격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의 무시무시한 침공에 대해서 언급한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요엘서 1장의 내용은 섬뜩합니다. 2장 중반까지 그렇습니다. 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처럼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완전한 회복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과정들은 돌이킴의 과정이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는데 삶의 구조와 틀은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 틀, 자신이 시간 사용하는 것들, 자신이 관심이 사는 것들, 여전히 그것을 그냥 늘 품에 안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고, 정상적이고, 옳고,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고집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고집하고 놓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몇 가지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은 수정하고 바꾸고 고쳐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보면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를 향한 심판과 유다를 압제했던 세상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방나라는 일단은 접어두고 이방나라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이방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이 모든 이방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그때 이방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했던 징계했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 끌어오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상 나라들까지 심판하심으로 저거 봐라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더니 저런 징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들의 잘못된 예로부터 나온 이런저런 여러가지 말들이 무색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쳤던 이방나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왜 이들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그들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창기와 술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수준을 넘어선 이런 과도한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거역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반인륜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나라를 심판한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실제로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뜻을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 궁극적 구원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 세력들이 완전히 진멸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방 나라가 혹시 착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다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신명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불신하고 유발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는가?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더 셌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함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만국을 소집하시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혀진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말씀들이 신약성에도 자주 차용이 됩니다. 15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 이런 내용들이 신약성에 자주 나타나죠. 그리고 13절에 곡식이 무르익을 때 낯을 대는 일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를 가리켜 선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1장 5절, 2장 1절, 11절, 31절, 그리고 3장 14절에 각각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관장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날 전면에 등장하여서 악을 멸하시고 손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마치 자동차 엔진처럼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단 하루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날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심판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심판이라는 이 말은 엄정한 판결과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바르지 못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후하게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이 판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 앞에 모두가 다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판결을 여호와께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엘서 3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고 열국 백성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요엘서 3장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열방에 대한 심문과 판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2절과 12절에 보니까 요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도구 많은 골짜기 중에 왜 하필 요사밧 골짜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요사밧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골짜기를 요사밧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요사밧이지만 요사밧이라는 이 말은 예후샤파트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사밧 골짜기라는 이 말은 상징적 이름이죠. 실제로 그런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실제로 다 모인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사밧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고 계신 바대로 유다왕 요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사범지간입니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요사밧이 아합왕이 주도하는 아람나라와의 전쟁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신중했던 요사밧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합에게 선지하게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뭔가 미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합에게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항상 부정적인 일만, 부정적인 예만 한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부정적인 예언만 할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사역자와 관련해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모남, 성격 이런 것들이 부정적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것이 말씀사역자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요사밧은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즐겨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이야기 말고 좀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 미가야가 호출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사백리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불길한 일을 예언했어요.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보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가두고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감금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합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갈 때 왕복을 입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람나라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사이에 적중해서 아합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실행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과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요리조리 피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식이 뭘까요? 현실을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확정되고 중요한 현실은 마지막 날 될 일입니다. 그걸 끌고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식이죠. 심판의 골짜기를 요사밧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 이유 두 번째 가능성은 역대하 20장에 나타납니다. 모압자손과 암몬자손의 힘을 합하고 마음 사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요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게 기도였죠. 이 일은 요엘서 2장 17절 이하에서 요엘이 백성을 소집한 상황과 흡사합니다. 요엘을 섬기는 제장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간구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에도 요사밧 왕이 뭐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어찌하여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사밧의 간구를 들으시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방나라를 징벌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총 한번 쏘지 않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다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념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 찬양한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예요. 베라카, 송축의 골짜기예요. 바라 송축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를 심판한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의 권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 한날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에 대한 심판의 골짜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사건이 보여준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갚지 않은 민족들에게 임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충만한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자기 일을 고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는 복음의 양 기둥과 같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사실적으로,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신학으로 말하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이죠. 본문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고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대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잘 익은 곡식과 포도주 틀의 포도에 비유하시면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낫을 휘둘러 전사들에게 낫을 휘두르도록 해서 결국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이 단지 국지적 심판이 아니고 전면적이고 우주적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심판은 온 우주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가 하면 대적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자기 백성들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으러 나오라는 이 출두 명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출두 명령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죄사함 받은 신자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1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는 말씀이 나타나고 난 다음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고 이게 우리에게 위로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거주지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여 더 이상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는 일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수라 바벨론으로부터 몇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유다는 번성게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는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어들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아모스 9장 13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상징의 표현이죠. 파종하자마자 얼마나 결실을 맺는지 추수하는 자가 뒤를 이어 따라가야 되는 그런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려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게 될 풍요 이것이 얼마나 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유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렀죠. 따라서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는 이 말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라는 이 표현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나고 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유다의 시내와 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이 시딤 골짜기 물을 데워준다라는 이 말은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조각무.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되게 건조한 지역에 많이 자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건조한 지역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날 해가 밝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난 다음 타락하기 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실제로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린 양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먹고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스림과 통치가 만물에 생기를 주어서 살게 하신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반면에 애굽과 애돔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황무지로 폐허로 남아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애굽과 애돔은 이스라엘 압제하고 특별히 애돔은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를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댜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가 마지막 21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은 채로 그냥 둘 것 같은가? 나는 그것을 갚아주지 않은 채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21절에 교회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 나라가 교회 통치와 다짐 가운데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에 있게 될 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세상 다른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게 될 일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그 일, 구속의 왕관인 종말에 될 그 일을 오늘 내 앞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 근데 종말에 될 일 중에 가장 확실한 일이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두 살인데 혈액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4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60 정도 지나면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절감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몇 분들이 돌아가 있어요. 전주 CCC 대표를 지냈던 그 목사님도 한 7년 정도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죽는다는 것도 확실한 일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호와의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그때를 견주어 보기보다 그날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날의 성격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한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또 똑같은 삶을 또 살아. 신앙생활의 진보가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내일은 오늘과 어제보다 달라야지. 그저 현실의 정보, 상황, 사람들의 마음 뭐 이런 것만 계속 헤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자꾸 이렇게 쳐내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상황이 그렇고 그런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그렇게 헤아리기만 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입으로만 되뇌어서는 안 되고 내일 여행 가면 오늘 물품을 사서 미리 준비하죠. 내일 군대 가면 오늘 머리를 깎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면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내일을 염두에 둔 삶은 내일을 확실한 사실과 진실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일 죽으신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판단 이런 것들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돈돈돈 하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세상 나라로부터 이방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밀실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겪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비난처로 산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정치 스캔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을 산전과 비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치 스캔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정권을 잡았다 싶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고 또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니까 또 보복을 당하시오. 하나님을 산성과 비난처로 삼으십시오. 사람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거기 주눅 들고 누가 무슨 말 하면 내 체면 깎였다 그러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서는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 수도 있겠고 또 마음의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늘 그런 어떤 복잡한 마음의 정서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가 따져보면서 억울해하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장 분명한 인식으로 삼고 지혜롭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종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실상 중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마련해놓으신 종말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완성될 날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의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가장 분명한 현실로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놓고 그렇게 오늘을 비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위세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면 다 쇠해지고 다 사라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썩어 없어지고 더러워지는 세상 나라의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강도들의 위협과 핍박 앞에 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될 그 심판의 엄중함 앞에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헛된 것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는 공의성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아서 그분께 주시는 위로만을 맛보고 바라보고 그것만을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사랑의 신자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복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또 이웃과 나누는 방식으로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지나가면 다음 주일 1월 1일 2020년이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일을 즐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 한 날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부진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 그분다운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2023년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일에 필요한 모든 힘과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